오늘은 사람이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귀하고도 귀한 것이 인간이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건 전제로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귀한 인간이 깨지고 불완전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었느냐면 참 귀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해도요. 이게 본래 그런 게 아니다 해서 원래대로 돌을 놓으러 가는데 그 밑바탕에 귀한 존재다는 생각이 미리 깔려져야 한다는 게 오늘 이 내용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간 참 귀하다는 전제 잊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 주변을 보면 인간이 그렇게 귀하지 않은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나요?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떤 용도로 쓰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충 사람의 값이 얼마쯤 되나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은 30이었어요. 사람 시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옛날 방식 중에, 신급은 학자들이 이제 그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완전히 물질로 보면요, 물질로 보면 한 돈만 넣지밖에 안 될 겁니다. 요즘 물가 좀 올랐으니까 한 2, 3만 넣지 될까요? 왜? 우리 몸속에 있는 철분 뽑아서 몸 만들고요, 지방질 뽑아서 뭐 비누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면 이걸 완전 물질로 보면 가격으로 한 그래서 한 2, 3만 원어치 될까 모르겠어요. 우리 군에서 훈련 받을 때요, 조교들이 늘 겁주는 얘기가 그겁니다. 실수해서 훈련 도중에 죽으면 얼마 나올까요? 제가 군에 갔던 게 79년입니다. 실수해서 죽으면 얼마 나온다고 그래 가르쳐 줍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꽤 큰 돈 같아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그 돈이 얼마 안 됐었는데, 이상하다. 79년대 30만원 캤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30만원이면 너무 큰데 싶어요. 개 한 마리 값이라 했거든요. 그 30만원 뭐냐면, 장례 치르라고 주는 돈.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 군에서 훈련 받다 죽으면 개 한 마리 값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유황지사 몸값을 좀 올려가 죽으려면요, 죽을 장소를 잘 골라서 죽어야 그 값이 좀 올라갑니다. 군대에서 죽으면 개 한 마리 값밖에 안 나오고요. 어디 가서 죽으면 제일 많이 나오나요? 저 티코에 바치가는 돈이 별로 안 나오고요. 좀 큰 차, 차보다는 비행기, 그게 최고인데 요새는 비행기보다 한 수 더 떠가지고 금강산이네.
전쟁 돈은 어디 군대에
그 돈 안 나옵니다. 네, 돈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저 신장로님 표현을 빌리면. 전쟁터에 가가지고 전쟁도 못하고 죽은 인간들은 돈 주면서 말이야. 3년 내내 고생하다가 살아나온 인간은 왜 돈 안 줘? 뭔 얘기입니까? 6.25 참전해가지고 고생했던 사람들 연금이 이제 나옵니다. 한 달에 얼마 나오는지 알고 가세요? 10만원 미만입니다.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6만원 하다가 8만원쯤 됐는가 모르겠는데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에게 6만원인가 8만원인가 나옵니다. 근데 신장님이 그걸 받아들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6.25 가가지고 죽은 사람들한테는요,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죽었고 나서니까 유족에게 연금이 나왔잖아요. 실권 전화놓더니 그거는 전쟁도 별로 하도 못하고 죽어버린 사람은 그래 대접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왜 이러냐, 뭐 반쯤 농담이긴 하지만요,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 몸값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값이 어디가 가는 게 제일 잘 올라가야 되는지 그것도 좀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작은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이 완전히 기록을 깨버렸습니다. 금강산 저 얼마나 왔는지 혹 아세요? 백지 수표를 줬답니다. 사람 값은 이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산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막 농담으로 금강산 갔다 오라고 가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 아마 아무도 안 보낼 겁니다. 왜요? 귀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귀하냐고 물으면, 지난번에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귀하냐고 물으면요, 또 이게 답변이 잘 안 나와요.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뭐 친척 관계나 이러면 귀하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닐 때에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기할 이유가 뭐냐 그럴 때 답이 잘 안 나와요. 만물의 영장. 영장 뜻이 뭐예요? 으뜸이란 뜻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들 정말 지혜 있나요? 가끔 보면요, 저래 미련 곰탱이 같은 인간도 있나 싶을 만큼 미련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쩌지 하다 보면 완전히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지혜는 전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혜롭기 때문에 사람은 뭐 저 귀한 존재다 이래버리면 그게 해당 안 되는 사람이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요. 저 동물의 세계, 신비의 세계 한번 보세요. 동물들이 지혜가 없는가? 생존하기 위한 지혜는 어떤 면에서 사람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때문에 사람이 귀하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위험하고요. 흔히 뭐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도구를 쓰는 것, 또 뭐 가끔 불을 이용하는 것,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것이 정말 사람을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아, 사람이 참 귀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증거들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으로 들어갑시다. 성경을 봤더니 사람이 귀하다. 왜 그렇죠? 사람하고 동물하고 구분이 되나요? 성경에서. 창세기 1장을 유심히 보시면요, 확실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령 동물의 종류가 몇 가지 나오느냐고 찾아보면요,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그 다음에 육축, 가축 이런 게 나오고요, 바다에 있는 거 나와요. 사람은요? 사람이라고 따로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달라요, 짐승하고는. 그렇지만 그 중에 뭘 언급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귀하게 창조됐다라는 이유 하나. 뭐든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한번 짚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형상이 이미지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다. 그게 무슨 말이죠? 원어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좋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요, 그림자란 뜻입니다. 그림자. 그림자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실체를. 예, 어렴풋이 알 수 있다. 아, 이거는 뭐의 그림자다.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건 아니지만 그 실체를 반영하고 있는 형태. 그런 의미에서 형상이고요. 이 그림자라는 이 히브리어가 그 헬라어에 들어가면서 헬라어가 그걸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아이콘. 아이콘이 뭐예요? 그걸 들춰내면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인간을 건드려보면서 하나님이 나와요. 그게 아이콘입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실체를 알게 해주는 하나의 대표성을 지닌 이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럴 때 하나님의 모양이다, 하나님의 그림자다, 하나님의 아이콘이다. 사람을 잘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완벽하진 않지만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제일 쉬운 말로 하면요, 닮았다는 뜻입니다. 많이 쓰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습니다. 닮았다는 게 뭔 말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애 낳았는데 시집에 가가지고 야가 엄마 닮았네 이러면 듣기 안 좋아하잖아요. 누구 닮았다 해야 됩니까? 요 완전 이 시집 아이네. 이래야 대접을 받지. 어? 이러나 저러나 이시네. 그거 안 되네.
아, 그. 꼬리에 잘하면 엄마 닮아, 엄마 닮아, 딸이 똑똑하다 이런 거 이 시집 안 되거든요.
닮았다는 거 그거 참 영향 있죠? 그거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닮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만들어셨다, 아니면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만드셨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건 특별한 관계로 만드셨고 더 관심을 두셨다 그런 뜻인데, 뭐 엄마들이 학교에 가보면 아이들 운동장에 수도 없이 놀고 있어요. 그 중에요, 다른 애들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요, 자기 닮은 나이. 자기 닮은 나이, 그게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식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쏠리고 거기에 마음이 가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유독 하나님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닮았다 그런 얘기죠. 요건 좀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좀 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외에 또 사람이 귀하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다른 증거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참 못된 질문을 하나 했는데요. 그걸 보고 토기장이가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가마솥에 넣어놨고 며칠을 구운 다음에요. 딱 끄집어내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깨버리고 아 요거 잘 됐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거는요. 이야 요거 정말 좋네. 요거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는 말과 이 토기장이의 심히 좋았다 라는 표현은 같은 말이나요? 다른가요? 이런 얘기는 없는데요.
네? 네?
하는데 토기장이가 자기 작품을 보고 야 요거 정말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야 이거 정말 좋다라는 거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을 것 같고요? 그 사람 다르다고요? 어떻게 달라요?
토기장이가 힘이 좋았다는 것은
네?
그 깨뜨려버릴 수 있는 파악이 있는 것들은
네?
별로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는 것은 발가치는 분의 세계를
아니 그러니까 깨뜨린 거 말고 토기장이가 야 이거 정말 잘 나왔다 이런 거요. 고고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심이 좋았다라는 건 달리 표현하면 야 이거 정말 좋다 요거 같은 표현은 같다고 보고요. 내용이 같으냐 그 말입니다. 틀릴 어떻게 틀릴지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
이렇게 지었고 토기장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만들어서 좀 틀릴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요게 특별히 더
아니, 좋아도 그게 생각하는 게 틀릴 것 같아요.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것은 그냥 아무런 그 생명이 없는 그거니까 좀 틀릴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토기장인 통해 격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보니까 야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사람 딱 보시고요. 야 정말 잘 만들었다 이랬거든요. 토기장이가 뭐 굽어놓고 난 다음에 이거 잘 나왔네 잘 나왔네 요거 정말 잘 나왔네 이랬을 경우에 이게 비슷한 얘기냐 다른 얘기냐 그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리 그 작품이 잘했다 해도 거기에 만족이
그런데 한 놈이 그렇게 나왔을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설명이 네. 다른 거
다를 것 같다가 두 표 토기장이가 야 정말 잘 나왔다. 이거는 일종의 여행수입니다. 물론 자기가 다 만들었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못 만드는 기술인 건 맞는데 여기 다 나온 게 다 능력대로 자기가 잘 나왔는데 요거 정말 잘 나왔네. 이거는 자기가 가진 실력 중에서의 여행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그런 여행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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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다 보는데 야 요거 정말 잘 만들었네. 일종의 여행수냐? 아니란 얘기죠. 그럼 뭐죠?
그냥 제가 완전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잘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이걸 비교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신이 좋았더라라는 것은 아예 그렇게 좋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신이 좋았더라라는 것은 예술가가 어떻게 참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아 요번에 정말 마음에 든다 이런 거하고는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다 잘 만드시는 분인데 특별히 사람을 심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심이 좋게 만드셨다는 뜻이지 어찌어찌 해놓고 보니 이게 결국 잘 됐네. 이건 우리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심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터 그렇게 의도적으로 사람을 좋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셨으니까 더 귀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역할이 좀 다르죠. 다른 것들은 만드신 걸로 끝났지만 사람은 만들고 난 다음에요. 다스리게 했잖아요. 만물을 다스리게.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맡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예산일입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비울 때 누구한테 맡겨놓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예산 얘기입니까? 아무에게나 맡겨요? 아, 물론, 뭐, 저, 국가 조직에서는 그 다음 서열이 정해져 가 있죠. 정해져 있지만, 함부로 그게 맡길 일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일단 그 임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그걸 사람에게 넘겼으니까 하나님은, 아니,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뭐죠? 대신. 하나님의 대신이다. 대리인이다. 이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인. 이거 어때요? 별로 감동이 잘 안 되는 건데. 전 어릴 때요,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서. 비서. 뭐 할 일 없어가 비서 하는. 비서는 시원찮게 봤거든요. 근데 비서도 비서 나름이대. 대통령 비서는 뭐예요? 비서. 옛날 어릴 때 비석 하길래 비서는 안고 다닌 줄 알았어요. 뭐 쉽게 말하면 시다발이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 비서는 그게 아니대요. 여러분, 저 비서 하실래요? 대통령 비서 하실래요? 장관 하실래요? 둘 다 하려고요? 여기 둘 다 안 돼요. 뭐 살아? 실제로 직급은 장관이 높아요. 장관이 높은데도 모르겠어요. 둘 중에 어느 걸 택하라 그러면요. 비서 쪽이 더 셀지 모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비서가 대통령을 움직이니까요. 하나님의 대리요. 이게 예산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을 맡기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랬기 때문에 사람에게 먹는 걸 달리셨잖아요. 음식이 달라요. 음식 다른 얘기 지난번에 했습니다. 아버지는 뭘 자시죠? 아버지는 안고 다니세요? 집에서. 아, 하늘 말고 집에서. 아버지는 뭘 자시죠? 또 어떤 아들 뭐예요? 밥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밥 먹고 아버지는 진지를 내시죠. 임금님도 밥 먹세요? 그게 똑같은 건데. 급수에 따라가지고 단어도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짐승과 동일한 선상에 놓지 않고 올려놨으니 뭐가 다른 거 아니까? 먹는 음식이 다르더라. 그런 얘기. 군에서 하는 얘기인데 대령에서 별을 달면 달라지는 게 50가지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옛날에 제가 있을 때 들은 얘기니까요. 왜 그렇게 다르게 만들죠? 하는 짓이 똑같고 월급이 똑같고 이게 똑같으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급수가 올라가면 많은 걸 바꿔버립니다. 회사에서 이럴 때 나오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는 그 다 융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체면 유지비. 급수가 올라가면 돈을 더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판공비일 수도 있고요. 무슨 다른 수당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카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위에 있는 상사가 맨날 밑에 부하직은 알가먹고 뺏어먹고 이러면 말빨이 서나요? 같이 갔는데, 바깥 밑에 부하직원이 내면요. 뭐, 사정이 되면 내긴 내죠. 그 앞에서 내야 될 상황 같으면 내긴 하겠지만, 그건 당연히 말빨이 서겠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 왔으면, 이 사람이 돈 내야죠. 뭐, 진원이나 먹고 사는데, 이래도 안 되잖아요. 돈 낼 수 있는 돈을 회사에서 줘야죠. 이게 소위 말하면, 체면 유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을 다스리게 해놔놓고, 만물하고 다른 짐승들하고 똑같으면요. 다스린 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짐승들과는 구별되게 만드셨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음식이 다른 거고, 음식만 달라가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게 이제 하나의 추측이 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이 붙어야 될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사람에게 옷을 주셨어요. 여러분, 옷, 가만 보세요. 우리가 만든 옷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자연 상태에서 옷 안 입고 사는 유일한 짐승이 사람일지 모릅니다. 짐승들은 다 아요. 가죽, 우리 가죽하고는 좀 다르죠. 털이 있고, 뭐, 다 자연 상태에서 비늘이 있든지, 가죽이 있든지, 털이 있든지 뭐가 덮여 있습니다. 사람만 없어요. 일어나 놓으면 아담과 하와가 짐승들 다 모다 놔놓고 야 집합 켜놓고 앞에 서면요. 이게 체면이 서겠습니까 이거? 하다못해 요즘식 같으면 그 호랑이란 놈이 어디 말 듣겠어요? 확 물어 뜯어볼까 뭐.
근데 목사님 제일 처음에 가니까 처음에 뭐 안 되겠잖아요.
이제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서두를 꺼내고 여기 대해서 진짜 공부하는 티를 내고 있는 거 봐라. 지금 제가 설명하나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몇 분은 아는데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짐승들하고 진짜 이런 상태였으면, 이게 말빨이 안 서서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 모든 짐승들이 사람만 앞에 나타나면요, 사람 앞에 자동으로 굴복하고 수그러들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그걸, 범죄한 이후에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측이 약간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었음을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눈에 무슨 동티시야가 있었나? 벌거벗고도 부끄럽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왜 그런데? 눈에 뭐 씌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일종의 추론컨대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고 하나님은 빛을 두르신다라는 표현이 있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닿게 만드는 사람이 왜 가죽이 없고 털이 없느냐 그러니까 사람 처음 만드셨을 때 그런 빛 가운데 그하는 그런 인간으로 만드셨다. 이게 이제 추론이 여기저기서 나왔는데 그중에 재밌는 건 하나는 그 불화자 중국에 나와 있는 불화자 그게 원래가요 사람인데 이렇게 찍혀 있는 게 빛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불화자가 잘 보면 사람으로 많이 쓰여요. 중국 글자에서요. 그래서 초기 사람은 사람에서 빛이 났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상태일 것 같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나는 사람. 그걸 대충 이해를 할 만한 것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요. 하얗게 변해버렸다고 했잖아요. 하얗게 변하면 눈이 좀 부시지 그게 무섭나요? 같이 올라갔던 제자 셋이요?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라가지고 헛소리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짐승들 앞에 움직이면 짐승들이 자동으로 복종하고 자동으로 굴복하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급해가지고 만든 게요? 나무 옷이었고요? 그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 입혀가 내보낸 게 가죽 옷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옷 잃어버리고요. 누더기 하나 걸치고 있었더니 하나님 불쌍해서 그거 아이고 임마 이거 입어라. 그래서 하나 입혀줬고요. 그런데도 그게 영원한 게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뭘로 바꿔주나요? 옷의 변천사입니다. 처음 만드셨을 때에 그 빛나는 모습으로 만들어뒀다가 잃어버리고 무화과 나뭇잎 이거 완전 누드깁니다. 이거 걸치고 있는 거 불쌍해가지고 가지고 입히셨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한 게 안 돼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이 못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입히는 옷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비에 젖은? 누가 젖은 캐세요? 김홍진 선생님? 피에 젖은, 그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고, 성경에 나온 표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빤, 씻은 흰 옷. 예, 흰 옷. 그 흰 옷이 뭐 삼배옷이가 뭐시기 이러지 마세요. 세마포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쓰는 표현이고, 그것이 결국 뭐냐?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나은 옷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입히시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천국 가서 뭐 입고 다녀요? 천국 가서 입을 옷 한 벌씩 해놔야 되죠?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성경에는 전부 흰옷 입은으로 나오는데 그 흰옷이요. 결국 빛나는 모습으로 아마 그렇게 천국에서 거하게 될 겁니다. 이런 구닥다리 옷 이거 없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성경 전체를 이렇게 추론을 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닮은 그렇게 빛나는 인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지금도요, 우리가 이런 어떤 거 다 잃어버렸지만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실은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도로 덤비던데 이러죠. 여러분, 개 근처 지나가면 개가 왕왕거리죠. 왜 그런지 아세요? 무섭기 때문에 짖는 겁니다. 개가 지가 안 무서운 게 지나가면 그렇게 왕왕 안 거려요. 그런데 왕왕거리는데 도망가면요, 따라와서 덤빕니다. 그런데 사람이 더 거시게 나가면요, 개가 겁을 냅니다. 실제로 개가, 짐승들이 사람 겁을 낸다는 게 그게 맞답니다. 다른 황소가 조그마한 아한테 끌리가 댕기는 거 보면 그것도 희한하죠. 천성적으로요. 짐승이 사람에게 순종하고 끌리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개나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짐승들 보면 참 이상하다 싶을 만큼 사람을 따라요. 그게 그나마 그 원래 흔적이 좀 남아있기 때문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해, 달, 별들을 섬기지 말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해, 달, 별들이 왜 하늘에 떠 있어요? 해와 달, 별, 이게 하늘에 왜 떠 있어요? 뭐라고 되어있어요? 천하 만민을 위하여라고 되어있죠. 사람을 위하여 배정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달아놓은 것을 그걸 보고 경배하고 절하지 말라 그 얘기잖아요. 여기에 핵심은 그런 천체를 섬기지 말라는 뜻으로 하신 이야기인데만은 그 말 하는 가운데서 감아보면 이 모든 하늘에 있는 이 별들이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하늘에 달아둔 거란 얘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만물의 중심입니다. 창조의 핵심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구절 때문에 고대에 이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천동설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중심에 창조하셨으므로 지구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 되고 따라서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별이 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천동설이잖아요. 그걸 오랫동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녀석들이 나와가지고 천동설이 아니고 지구도 돈다.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을 하게 되죠. 이걸 소위 말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요, 고대 교회가 그걸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 별들을 매 따셨다고 한다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별이 돌아야 되는 게 안 맞나요? 사람이 탄다고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해가 돈다.
해, 달, 별, 다.
달, 이러면 잘 모르는데, 그 빛에 그, 해가 가까이 있으면 타줘서 사는 게.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게 아니고,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고 안 하고 그건 관계 없어요. 이런 고민을 저 별로 안 해보셔서 그런데 네? 살 수가 없다고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거는요, 지금 천문학자들이나 학자들이 별을 쳐다볼 이유가 별로 없어져 버려요. 왜? 아무런 재미가 없는데요. 똑같이 돌아가고 있으면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물론 빨리 가는 놈, 전시 가는 놈이 있지만요. 하늘을 쳐다보고 감격을 하고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늘을 쳐다본 이유는요, 현상,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현상이에요. 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고 다른 별들이 일정하게 돌아간다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지구도 돌면서 다른 별도 이리 돌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그 힌트를 준 게 뭐냐면, 우리 어릴 때 그 공작 기계 중에 왜 이 톱니, 바깥에 큰 톱니가 있고 안에 작은 톱니 있죠. 거기다 연필을 꽂아가지고 돌리면 따라 돌면서 뭐 꽃무늬 모양도 나오고 이런 거 있죠. 정복판에다가 이걸 딱 꽂아가 돌리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변두리쯤에 꽂아가 돌리면요, 꽃무늬가 나오고, 뭐, 다양한 무늬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펜이 꽂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요, 그 나오는 무늬가 아주 달라지는데, 이게 중심으로 갈수록 모양이 없어요. 큰 톱니 안에 작은 톱니를 달아가지고, 이게 어디 꽂히느냐 하는 게 이상인데, 이 변에 있는, 변 쪽, 바깥쪽에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요, 별이 가다가 어느 별이 앞서 가다가 이 별이 또 뒤로 가고 이 별이 또 빨리 가고 이런 변화가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 물론 떨어지는 별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별을 하늘에 따셨다라는 것이, 이게 반드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별이 바깥을 돌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동설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요, 지동설이라는 것이 도무지 성경 말씀이 위배된 거라고 그 난리를 쳐줬고, 갈릴레오 갈릴리, 적어도 한 400년 넘어 되나요? 한 500년쯤, 400년, 400 몇십 년 동안 죄인으로 찍혀 있었다가 몇 해 전에 풀려나긴 풀려났습니다. 좀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해, 달, 별조차도, 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저런 것들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의 중심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창세기 1장을 얘기하면서 창세기 1장이 왜 자꾸 천지 창조라고 말하는데, 천지 창조의 핵심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사람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물은요, 사람 창조하기 위한 배경, 준비 단계로 등장하게 되는 거란 얘기죠. 또 하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말 그 속담은 아니지만 참 우리말 그 좋은 말이에요. 주인공은? 예? 주인공은 맨 나중에 등장하잖아요. 그거 영어, 서양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건 한국말 참 좋습니다. 주인공은 맨 나중에 등장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이 등장하는 건 역시도 사람이 주인공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 듯한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중요한 현실이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는데 그걸 사람이 다 깨버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말하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깨어지고 부서진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도 그 형상이라는 게 잘 보면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좀 닮았다 이랬는데, 이게 왕창 깨져가 박살이 났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성경에요? 깨져버리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가끔 나옵니다. 몇 군데 나오는데 뭘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나요? 신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고요, 골로새 1장 15절에 있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지, 오늘 우리는 다 깨지고 잃어버리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옛날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하면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완전히 알거지가요. 이래도 우린 옛날에 떵떵거리며 살았다 하고 큰소리 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지금은 완전 거진데 그래도 우리 한때 참 큰 부자였다라고 자랑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옛날 기억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 이것만 읊어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귀하다고 말할 때에 처음에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리가 그 구절 보다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이것, 이거는 본래 바탕은 틀림없이 그렇게 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목은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 그랬고 짬만 나면 했던 이야기, 로마서 14장 15절. 사람이 왜 귀하냐고 말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이제는 이 구절을 제시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는 말씀과 관계는 확실히 있습니다. 14장 15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요거요. 그럼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 아니면요, 우리 주변에 안 믿고 말씀과 피우고 있는 꼴도 보기 싫은 인간, 저 인간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나와의 관계를 보기보다는요, 그래도 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걸 생각하면요, 귀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남을 보고 할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나를 보고 해야 됩니다. 나를 보고요. 이런 사람이 참 내가 이거 살아 뭐 하겠노 이럴 때 뭘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살아 뭐 하겠나 할 때 어떤 경우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또요? 그게 현재 내 모습일지라도 성경이 뭐라고 하냐를 보면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보라는 얘기죠. 그래도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걸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게 하셨다라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고 있느냐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귀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귀할 수밖에요. 항상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아니라도 이리 보면 참 답답한 사람도 많고요. 성질 난 사람도 많이 있고, 도저히 같이 성경 뭐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그건 항상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가도 있고요. 집에는 어디 없나요? 뭐. 없으면 복이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나와의 관계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누구라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제일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게 그 추종관계.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고. 감동입니까? 아니면 조금 기분 안 좋습니까?
행복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종 하면 이제 무슨 종을 생각하시냐 하니까 옛날에 고생하던 종, 어느 나라 종을 생각, 어느 나라 종을 생각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잠깐 종 하니까 그렇다죠. 이스라엘에는 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종을 생각하세요. 우린 종 가면 우리 조상들 옛날 종살일 때 종 괴롭혔던 거, 유럽이나 로마에서 종을 사람 취급 안 했던 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 생각하려면 이스라엘의 종을 생각해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종이 없어요.
근데 우리 종이라는.
네? 아니, 하나님은 저 창조주. 사람은 종 맞다니까요. 맞는데 우리가 그 표현을 쓰면서 별로 마음이 안 편고 좀 안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그 종의 의미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저 어디 딴 데서 온 거란 말이에요. 빨리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 종을 봐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엄밀히 말해서 종이 없다니까요. 실제로 팔려가는 종도요. 종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서 팔려갔다 하더라도 종으로 예를 들어서 데리고 있다가는 내보내야 됩니다. 임금 다 계산해가지고요. 종이라고 함부로 두들겨 패면요, 주인도 당합니다. 함부로 못 패고 저 못 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종을 유심히 보면 이건 종 아니다. 종 아니에요. 심지어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종으로 내보내가지고 먹을 것 잘 것 다 줘가지고 이제 자유인이 다 가거라 가가는데 저 안 갈랍니다. 주인하고 그냥 평생 종로를 타고 살랍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허용해요. 자원에서 된 종은 영원히 종으로 두라. 이게 누구 얘기냐니까요? 하나님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 그러면 우리가 기분이 좀 안 좋다 그러는데,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는 아주 행복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비스 얘기한 것 같아요. 예? 네? 야, 김홍여 집사님 뭐 좀 안 돼. 요새 종로를 많이 하고 계셔요? 아, 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이론만 밝았어. 그 얘기죠?
근데 정말로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네? 그 종의 관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네?
그건 저도 잘 모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인간들 때문에 늘 저랬으니까 네, 그렇게 말씀대로 시행이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건 이제 별개의 문제가요. 여러분, 종로로 자라면 참 행복합니다. 저 친구 중에 한 놈, 제가 고등학교 때도 집에 가면요, 마루턱에 더 걸탄 자 빨래면 자기 엄마가 와서 그 세수대에 물 받아 와가지고요, 발 씻겨준대요. 야, 임마, 니가 지금 한두 살 먹었나? 이 자식아! 이렇게 하고 앉는데, 임마, 뭐라 간지 압니까? 나 지금 효도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아들 발 씻기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나? 내가 발 안 내밀면 엄마가 섭섭해서 안 된대. 이해 안 되세요? 아, 때가 있는 건데, 그 엄마는 그렇다는 거예요. 종로로 다는 거 행복합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저건 그야말로 행복한 종이다. 그런 느낌을 참 받을 때가 많아요. 자, 김옥래 주사님은 이론 얘기였지만, 저 집에서 종로를 타는 게 그리 행복하답니다. 신랑각시가 둘 다 왕로로 타면요, 조용할 날이 없어요. 둘 다 종로로 타면요, 뭐 상상만 하셔요. 꿈 같은 얘기일는지 모르니까. 근데 진짜 행복은 서로 종로로 타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 어떤 분의 종이냐에 따라서요, 이건 평생 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래 가야 됩니다. 그 종요? 딴 종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종도 여전히 하나도 기분 나쁜 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가끔은 부자지간에다 비유하죠. 부자지간은 어떤 관계죠? 부자 관계는 어떤 관계죠? 날마다 싸우는 관계? 그런 집안도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계속 뭐예요? 퍼주는 관계요? 맞아. 하나님도 참 많이 퍼줬어요. 부자 관계는 계속해서 퍼줘야 되는 관계래요. 진짜 초등학교 몇 학년 될 건가? 앞으로 얼마나 더 퍼져야 될지 상상도 못 하면서 들었네. 대학 가봐라. 저, 시집 장관, 아, 저 지금 시집밖에 없네. 시집 장관은 어디에 적고?
장관. 죽을 때까지 퍼주는 관계인데, 진심으로 마음으로 몰라서 퍼주는 관계죠.
아, 그럼요. 그럼 부자 관계가 아주 좋은 거네,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부자 관계로 묘사를 하죠. 그 다음에 또요, 부부 관계로 묘사를 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퍼주는 관계가 부자 관계라면 성경이 말하는 부부 관계는요? 지난번에 호사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렸던 것 같네요, 그죠? 이게 바람 나가가지고 집 나가도 버리지 못하는 이 부부 관계. 바람 나가 집 나가는데 못 버리면 어떻게 돼요? 빙시죠. 김홍현 선생님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얘기인지 혹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를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 이런 게 아니고요. 집 나가가지고 바람 나가 도로 댕기는 이 부인을 찾아 헤매는 이런 부부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언제죠? 하나님과 우리를 부부 관계로 표현해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장면이요. 계시록에 있잖아요. 계신약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로. 그러니까 바람 나가지고 지금 팔려 나가가지고 있는 이런 부인을 찾아와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부인으로 그렇게 맞이해 가겠노라라는 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고백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연인 관계가 혹시 말이 되나요?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는 연인 관계다. 그게 말이 좀 되나요? 연인 관계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는 어떨 때 하나요? 예? 질투하는 남자, 쪼다죠? 질투하는 여자는 이뻐 보이고, 질투하는 남자는요? 질투하는 남자 혹 안 봐세요? 자식하네요. 그럼 뭐. 에이, 그것도 질투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래. 말로는 남자가 쫀쫀하게 질투하나 이러면서 속으로는 좋답니다. 이제 질투 개념이 이런 거예요. 이 남자하고 나하고 빌 관계가 없을 때는요, 질투하는 거 보면 정말 이게 처자는 쪼잔스럽고 처잡은 인간입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나 때문에 질투하는구나 하는 거 딱 볼 때는요, 아 좋죠. 나도 그 오랜 경험에 의해서 깨달은 바 그겁니다. 근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거는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거의요. 거의 연인 관계에 투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연인 관계의 가장 그 큰 특징,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요. 독점욕입니다. 독점욕. 그전에야 뭐 까짓 거 이 남자 만나든지 저 남자 만나든지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지. 근데 일단은요. 나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딱 되고 나면요. 말은 아 가서 만나도 뭐 어때? 하지만 속은 안 좋죠. 안 좋죠.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스스로 알아서 동창회에 안 나가주면요. 특별히 저 초등학교 남녀 공용으로 있던 학교에 스스로 알아서 동창회에 안 나가주면 아주 고맙죠. 근데도 아무 관계 없이 끄떡거리고 가면요. 좀 밉죠. 초등학교 동창회가 왜 위험하냐 하니까 가면요. 너무 스스럼 없어요. 제가 대학을 가가지고 그네 초등학교 때 한 학교 별로 친하게 지내지도 않은 여학생이 대학에 같이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두 달간 찾아 헤맸는데 못 만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못 만난 주원이니 얘가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물어도 그런 애 없다 하는 분명히 그거 있는데 왜 없다 하는 없대요 자고간. 그래가 얘가 여자 부회장 무슨 대의원 선거까지 나왔다는데도 내가 몰랐어요. 이름을 바꿔놔서 그런데. 근데 이제 이쪽 영일만 포항지역 아이들 모임에 가가지고 내가 이름을 남겨놓고 봤더니 얘가 그걸 본 모양이에요. 그래가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저게 분명히 있는데 왜 없다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 얘가 한 몇 달 만에 찾게 됐어요. 그래 난 조심스럽게 저 혹시 하고 말 붙인데 딱 보더니 야 니 순간이야 이거 이래 나오는 게 대본에 초등학교 때 해서가지고, 이제, 그래가 만났으면, 좀, 이래, 말도 좀, 뭐, 이래야 될 긴데, 기, 딱 티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가, 야, 내가 니 얼마나 찾았는데, 니 사람이 모르니까 없다. 어, 이름도 아까 그렇다. 그래, 그 다음부터요, 그 밑으로 지나가면, 저 혼자 고함 지대고 댕깁니다. 그 옛날 길은 그냥 두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럼 저기 꼭대기층에 있다가도 내다보고 그럽니다. 딴 사람들은 몰라요. 이름을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한번 우스개 삼아서 지낸 적이 있기도 한데 초등학교 동창회라는 게 이게 너무 허물이 없어서 탈이 좀 잘 나고 옆에서 들으면 좀 기분 나쁩니다. 하는 짓거리를 보면요. 저 부부보다가 더 친한 듯한 느낌이 가끔 있으니까 동창회 나가는 거 좀 고려를 조금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해요. 어쨌든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은 저 인간을요 그런 어떤 연인 관계까지 비유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죠? 친구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불렀거든요. 이런 관계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느냐라는 걸 잘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 놨더니 이게 말썽을요 엄청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지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는 이런 관계인데 말썽은 거푸거푸 지기는 이런 사이죠. 지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는데 끊을 수도 없는 관계인데 저런 말썽을 부리면 결국은요 결국은 어른이 희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켜서까지도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눈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냐는 거죠. 여러분 나 제일 먼저 나 자신을요. 그런 다음에 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한마디로 정말 간결하게 표현해가지고요. 제가 딱 그 말 한 구절 보는 순간에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글귀 하나요. 닉 워런 목사님이 쓴 뭐죠?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첫 챕터 서론 빼고요. 본론 들어가서 첫 챕터에 보면 요 말이 딱 나와요. You are not a chance. 무슨 뜻이죠? You are not a chance. 그게 이제 풀이 하는데 그 밑에 내려가 보면 you are not an accident도 나오고 you are not an 편이 여러 가지 나와요. 근데 여러 가지 나오는 것 중인데 제가 이거 딱 보니까 그곳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You are not a chance. 영어 어지간히 배워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우리 저 중고등부 아이들 압니다. 제가 몇 년 전 설교할 때 그거 외워두라고 단단히 일러놨기 때문에. 당신은 찬스가 아니다. 이러면 해석이 안 되죠. 찬스에 무슨 뜻이 있어요? 예? 네? 기회? 기회주의자가 아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영어교육의 문제점인데, 사실 문제점이에요. 근데 찬스라는 거는요, 우연, 기회, 이런 것들이 전부 우연이 된 거란 뜻입니다. 액시던트, 사고잖아요? 사고인데, 사고라는 것은 그 밑바탕엔 전부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것이 액시던트입니다. 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you're not a chance는 우리말로 옮기기가 참 분명치는 않은데 의미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요 뜻이에요. 요걸 you're not a chance라고 표현했는데 그 영어 딱 보는 순간에요. 영어라는 게 이렇게 와닿구나 하는 느낌이죠. 아주 강합니다. 그래가 지금은 또 좀 어지간히 잊어먹었지만 하필 그 채타 그 원을 제가 다 외웠다니까요. 그 영어 글 참 잘 쓰는 분이에요, 그게. 하도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라 그걸 거의 외우고 다녔습니다. 다 잊어먹으러 또 아이들한테 제가 당부를 했죠. 다 잊어먹어도 기억해라. You are not a chance.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요즘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 있습니다. 뭐, 씨,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좋아하다가, 저거 좋아하다가 날랐지. 이게 뭡니까?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런 생각보다가는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불장난하다가 나왔는데요, 뭐. 이거거든요. 이러니, 어떻게, 어디서 자기 존재 의지를 찾느냐는 말이에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뜻한 바가 있어서, 너를 이 땅에 보내는 방법을 엄마, 아빠를 통해서 썼을 뿐이지,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you are not a chance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요? 그 책 제목을 그대로 인용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얘기인데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보내셨다. 이거는 새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이거 명심해야 될 사항이고 또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그 하나님을 배워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냐를 아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자신이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요. 이거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참으로 귀하게 만드시고 사랑하셨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는 아픔을 겪어야 하셨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부족한 죄이지만은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 큰 은혜 베푸셨음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불타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더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 더한 열심과 능력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대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 우리 형제들, 특별히 나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고도 귀하게 창조하신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